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중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여섯 가지 내용이 들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를 그냥 A달라, 뒤에 나오는 세 가지를 B달라 제가 그렇게 설명하곤 했었습니다. 지금 내용은 B달락 중에서도 마지막 세 번째 내용에 해당합니다.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여지껏 나왔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은 두 가지 단계로 각각의 사건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주님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도 마찬가지여서 본문이 비록 짧기는 하지만 24절 그리고 25절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짧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틀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4절과 25절 앞부분까지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장소가 나오죠.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가버나움은 뭐 베드로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버나움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죠. 뭐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서 내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수많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주님께서 많이 활동하셨던 곳이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났던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기도 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도 해요. 자, 장소는 가버나움이었는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반세겔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면 누구나 다 내야 했던 성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성인 남자는 반세겔씩 1년에 한 차례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헌금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내는 거죠. 반세겔의 분량은 어느 정도냐면 액수는 우리가 당시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인 거예요. 이건 뭐 당시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내야 했던 그런 세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세금을 받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세금은 로마에 내는 세금이 있었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 잡당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질문도 했었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관련해서 성전세를 내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 선생은 관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보면 첫 이 호칭부터 어떤 의미를 담는지가 분명하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너의 선생은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한 겁니까? 선생이라고 생각한 거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한 게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했는데 이게 의문문 형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독촉하는 거죠. 빨리 내라 이거죠. 왜 안 내느냐? 내야 되는데 빨리 내라 이렇게 질문을 독촉을 하는 거예요. 설령 이게 단순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이게 질문이건 독촉이건 간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사람으로 인식했는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간단해요. 성전세를 내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따라다니는 그 사람 뭐 대단하고 잘나봤자 선생 정도 그리고 아무리 이것저것을 해도 성전세를 내야 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성전세 안 내느냐, 빨리 내라 이렇게 독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간주했는지를 아주 단순하지만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혹은 존중하거나 혹은 존경했었겠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소문을 듣고 또 어쩌면 직접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존경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존경해도 그래도 우리랑 똑같이 세금 내야 하는 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측면인데, 여러분 이 질문이 그냥 생각하면 뭐 단순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그런 질문이곤 합니다. 한국 땅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복음이 처음 증거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 한국 땅에 살던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 혹은 이제 뭐 나라 망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을 던졌냐면, 교회를 향해서 교회도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충효 사상을 잘 따르는 거 맞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유교 사상대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 나라 나름대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문화와 가치관이 있었잖아요. 그게 흔들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가 여기 들어왔을 때, 교회가 여기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신 건 맞는데, 예수님 훌륭하시지만 우리가 좋다고 여겼던 것들도 다 인정하고 그 질서도 따르고 이런 분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세 내는 분이 맞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효 사상을 따르는 분이 맞는 거지? 직장 가라고 하시겠지? 부모가 뭐라고 하든, 뭐 틀린 말이든 올바른 말이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거역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 임금이 아무리 백성들에게 함부로 해도, 조선시대는 그랬잖아요. 혁명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무리 함부로 해도 임금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뒤집어 엎자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사상이나 생활,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던 것, 그런 기준에서 아, 도덕적이고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그냥 자기들과 똑같은 부류로 생각하되 어느 정도 존경할 만한 그런 존재로 대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25절에 보면 매우 간단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25절 앞부분까지인데, 이르되,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딱 한마디 대답하죠. 내신다. 내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깊이 고민하고 대답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하게 대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도리어 단순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그냥 속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한 것이냐. 예수님 성전세 내시지.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셔야 하는 분이 맞아.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셔야 하는 분이 맞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성전에 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에 가시고 제사 드리는 그런 분이 맞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대답을 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생각과 아무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참 묘하게도, 일단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이 보고 있죠. 성전세를 내야 하는 분으로 보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이 대답이 갖고 있는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점이죠.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나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도 아직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선생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말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우리는 너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 너 따위는 성전세를 내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내셔도 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셔. 이런 신앙 고백이 사실 마음 가득히 들어있던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뼛속 깊이 아,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지라는 생각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또 주님을 향해 말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참 이 본문 안에서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꼭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 밥 먹죠. 우리도 밥 먹습니다. 세상 사람 돈 벌죠. 우리도 돈 벌러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럼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여깁니다. 아니면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단한 종교 지도자, 혁명가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는 분이 아니라 성전을 만드신 분이시고 성전을 허물고 새로 지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죽임당하는 분이 아니고 부활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정도만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 정도로 나도 예수님을 대한다. 그럼 그것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우상처럼 될까봐 가끔 이야기를 안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 강단 뒤에 십자가 못 걸게 합니다. 우리 교단은 원래 강단 뒤에 십자가 안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쁘게 꽃 해놨잖아요. 원칙적으로 꽃 안 합니다. 구약 율법 때에도 성막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었습니다. 원래 교회는 앞에를 치장하거나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정성껏 뭔가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 다른 것들이 시선이 가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하는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대하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행동으로 드러난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 배웠던 거. 이것도 우상처럼 되면 안 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책상 위에 성경을 놨어요. 저는 절대로 성경 위에 다른 거 얹어두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성경 위에 이렇게 얹어뒀다. 감히 성경 위에다가 다른 무언가를 얹어두어? 제가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만약에 성경책 위에 교과서를 이렇게 얹어뒀다 그러면 공부하지 마라. 그까지 교과서가 뭐라고 성경책 위에다 그걸 얹어두니? 성경책 위에다 돈을 얹어줬다. 그 돈 뭐라고 성경책 위에다 얹어두니? 다 성경책 밑에 깔아.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요즘은 뭐 이게 어쩌다 보니 저도 이제 꼰대가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요. 비가 오면 요즘 성경책 많이 안 들고 다니지만 성경책 들고 다닐 때는 성경이 젖을까봐 성경책 이렇게 안에다 놓고 이렇게 뛰었지 성경책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지는 않는다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뭐라도 주님 때문에 좀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비가 와서 그냥 젖은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서 예배당에 터벅터벅 와서 예배당 안에서 흙을 털어냅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당을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밖에서 털고 들어오잖아요. 음식점은 그냥 들어가도 이 예배당 들어올 때 그렇게 안 한다. 사실은 음식점 들어갈 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아,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도 봐도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한 가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벌써 이것도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책을 출간을 하고 장신대에 있었던 교수님에게 책을 하나 보내드리고 아, 이 책에 대해서 좀 읽고 좀 평가를 해주시면 제가 고쳐야 할 것들은 고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신대 교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부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었는데 참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장신대에서도 참 존경받은 분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때 중풍이 와서 그래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시고 저를 만나주시겠다고 지팡이를 짚고 오셨더라고요. 그러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던 촌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한번 이 교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 촌구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교수님, 나는 신학교가 마음에 안 듭니다.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 가르치나요? 그랬더니 아니 세상 사람들은 공자, 맹자, 또 석가모니 다 그냥 부를 때에 존칭 없이 부르는 게 객관적으로 부르는 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를 때도 부처 부를 때도 부처, 석가모니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를 때도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신학교에서도 예수님 이름을 무슨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예수 예수 이렇게 부르느냐. 목사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예수가 어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어렵냐. 세상에서 예수라고 하니까 교회도 그냥 예수라고 따라 부르는 게 맞는 거냐. 논문을 쓸 때에 논문에서는 아무에게도 존칭을 안 붙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존칭 안 붙이고 그냥 예수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논문을 쓰거나 어떤 글을 쓸 때에 항상 예수님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게 맞네. 그게 맞는 것 같네.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책을 쓸 때, 번역할 때, 어디다가 원고를 보낼 때는 항상 똑같이 그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거라도 님자를 붙이자. 님자를.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우리 부모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 입으로 부모 이름을 그냥 아무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잘 또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은연 중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것이 참 눈빛으로 말로 행동으로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잘 표현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설령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였다 하여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행함을 우리의 입술을 늘 주님을 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귀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어찌 대하든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대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고 간구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